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에 4절 한 절하고 마친 것 같습니다. 5절, 6절 오늘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됨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지, 또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출생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미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고 이 만물과도 이미 서로 분리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들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관계가 끊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 되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행동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육신의 하나됨일 뿐이지 참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수고와 애를 써보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떤 걸 느끼게 되는가? 이 인간의 노력들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의 관심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되어 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머리이시고 우리들을 몸으로 이 한 몸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몸이 하나인 이 관계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머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참된 머리로 이 몸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머리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머리와 몸이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 머리를 우리가 받들지 못할 때는 각 지체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은 참 몸 안에서 하나됨이 아니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몸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참 무엇이 우리 한 몸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는 것인가 바로 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참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들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참으로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된 하나됨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한 소망, 바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육신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저 우리 육신의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망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참 몸이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고 싶은 겁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하는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그 만족을 인간은 챙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늘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이 우리 죄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너무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해하기에는 죄는 뭔가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겉으로 지켜나가면서 그 율법 지킨 것을 내 의로 취해 가지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지켜나갔죠. 그런데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뭘 챙긴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킨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몸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하나이다, 한 분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 주라는 게 어떤 뜻이죠?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러는데 이게 통치자,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도 입으로만 뭐라고 해요? 주님, 주님 그러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그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대답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가 참 똑똑해서 잘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베드로가 알아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중에 증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증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가 알아서 그 안에서 진심으로 나왔던 그 고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 안에 실제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되는 과정은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끌고 인도하시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참 주님이 베드로의 주인이 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늘 주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을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가능한 것이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참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내가 주인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주인 되게끔 고백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게 될 때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여서 하나 됩시다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각자에게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실 때 그분이 참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것을 주도 하나이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실 때 스스로를 자꾸 돌이켜 보셔야지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그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이빨은 이야기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떤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알죠. 한 믿음이다 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도 하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다 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믿겠다 해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했더니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지요.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절 9절에서 생각했던 그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한 믿음을 다 가진 자들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그 믿음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 그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나의 행위, 나의 의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는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행위가 어느 0.001%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도 조금은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의지할 만한데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믿을 구석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나를 믿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 생각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던 것에서 다 물러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의지하던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꾸 비춰주심으로 선을 행하는 내 안에도 그 선을 행하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전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해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거죠? 세례?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세례가 어떤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는 것, 이거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세례는 어떤 거죠? 네, 바로 세례라는 게 물에 깊숙이 잠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특별히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사도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혼자 죽고 살아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죽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가 지금 이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가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이 예수님 혼자 세례받으신 것이 아니다,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지금 사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세례를 지금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연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하여 세례 받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 해서 세례 받은 자들이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지 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다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시겠다 하는 거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한 세례,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한 몸,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적인 것들로 잘 적용을 못 시켜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와 연합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어요? 네.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옛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그 세례, 죽으심,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 아담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옛 생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살고 있었던 모습이, 그게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연합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들어 버리셨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단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단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가 이제는 내가 어떤 위치로 옮겨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담의 생명, 옛 생명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어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됐죠? 여러분이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이 나쁜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게 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랬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이미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본질로 내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에 속해 있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지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옮겨가게 되나요? 그게 아니지요. 어느 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도 그 최후의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사망이라는 결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곳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만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품고 안으셔서 그 저주를 함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는 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장되어지던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선악을 늘 따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이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은 늘 그 선악 가지고 이 선악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죄 하나 짓게 되면, 뭘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뭔가 선 하나 행하게 되면 내가 잘한 그것 하나 가지고 못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잘했는데 넌 왜 못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만을 따지게 되고, 또 한 가지의 원칙이 어떤 거냐면 그 세계 속에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뭔가 옳은 것을 하면 그 옳은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공로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고,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행함,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늘 육신의 평생의 삶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세계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계세요?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자꾸 내 안에 죄가 보여지고, 나는 오늘도 죄 지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다 옮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서 비록 죄가 나오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선악의 세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미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놓은 그 모습 속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뭔가 죄 하나 지으면 여전히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다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가 나오고 나는 죄를 짓는가?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짐을 받았는데, 이 옛날에 살던 그 습관,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그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자꾸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대적해서 서로 싸운다라는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이미 그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느끼지만 이것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그 습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내 안에서 그런 육체의 소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진 자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위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천사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의 어떤 세력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그의 죄로 말미암은 생각들 이것조차 다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아, 우리의 삶은 이제 옛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은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옮겨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서 육신의 것들을 우리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우리가 억제하고 제어하고 나간다는 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나타날 때 성령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어떠한 위치로 이미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나를 송사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것들을 성령으로 제어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 모습에 거하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만큼 다다르고 이만큼 거룩해지고 이만큼 성숙해지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어느 위치에 이르렀든지 지금껏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넘겨버리고 푯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죄와 사망의 세계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생명의 은혜, 성령의 법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라는 것이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단번에 이루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9절 10절 제가 말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리고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뤄놓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주인이 되시고 그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믿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한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분명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만유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받은 이분,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되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잖아요.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고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만유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죠?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늘 생명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얻는 것, 이게 생존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이걸 생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생존의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무리 많이 얻고 내 것으로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뭐예요? 이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냐면 생존 문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왜 그렇게 되죠?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쌓아놔야 되죠.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고 내일 먹을 거,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먹을 것까지 쌓아놔도 안심이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후손들이 먹을 것까지 쌓아놔도 저거 혹시 도둑 맞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게 여전히 생존이라는 문제에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생명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혹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더 기쁨이잖아요. 그게 더 소망이죠. 말은 늘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실은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저 생존의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참 생명의 문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 기도 많이 해놨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막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들 또 기도 뭐 강좌하는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쌓아놓으래요. 기도 많이 쌓아놓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쌓아놓은 그 기도 때문에 그거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기도로 살아가게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육신을 위한 기도밖에 안 나오는구나. 나의 이 수고와 나의 이 열심인 기도가 피가 땀이 되도록 하는 내 기도가 사실은 참 생명이 아닌 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 내놓는 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될 때 지금도 내가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라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힘써 지켜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이고 참된 한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으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어요. 이게 안 믿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으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경험해 나가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 이루심 안에 하나님의 온 모든 뜻이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다 이루심을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완성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이미 우리를 옮겨 놓았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참된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킴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